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열려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공허한 대화는 러시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길이라면서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이웃나라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합의를 위반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방식으로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제안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방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안이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왔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뺀 채 논의할 수 없다는 서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2위 규모의 국적항공사인 일본항공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여객기 등 항공편 일부가 결항 또는 지연되고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말 여행객과 우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일본 우정공사 측은 일본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우편물과 소포 배달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확인하는 모습 등이 목격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 항공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시작된 이번 사태로 60편이 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 2편은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후에 항공사 측은 원인을 확인했고 시스템을 오후 2시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관해 네트워크가 여러 소스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망자 최소 38명을 발생시킨 25일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였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26일 아제르바이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수요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엠브라에르 190기종인 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륙해 러시아 연방 소속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동쪽의 카스피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악타우 인근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는 사고 당일 보도에서 미사일 격추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하다며 정황상의 발사 주체는 러시아군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을 지원하는 체첸의 여러 도시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 공습을 시도했고 이에 러시아가 방공태세를 강화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도 이 같은 관측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일 CNN 방송 화면에 나온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여객기 꼬리와 왼쪽 날개에서 구멍 여러 개를 포함해 파손된 흔적들이 포착됐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추종 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과도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 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살 노인이라는 의미고요. 이상에 당초 예상보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시기가 빨라져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체계에 등록된 인구는 5,122만여 명, 그중에서 1,024만여 명이 65세 이상 인구였습니다. 지난 2008년에 10%를 갓 넘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에 14%가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요. 올해 1월에 19%를 넘어서더니 지난 23일부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 전체 인구의 20%까지 돌파한 겁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네덜란드는 17년이었고요. 이탈리아 20년, 프랑스가 29년 걸렸던 것에 비해서 한국은 불과 7.4년, 그러니까 7년 4개월이라는 유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서 걱정스러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언론은 한국의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결혼 기피 풍조와 초저출산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연관된 결과로 분석을 하면서 65세를 기준으로 보이는 노인 규정에 대한 그 나이 상향 조전의 시급함, 지방일수록 또 높아지는 고령 인구 비중 문제, 연금 등 복지 예산 고갈과 생산성 문제 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현실과 또 국가 대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 4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 황해도 용현과 중강강계 양강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고요. 특히 원산과 장전은 매우 강한 바람 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이번 한파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고요. 개성과 함흥이 영하 9도,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해산 영하 20도. 낮에는 평양이 영하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도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2도고요. 원산 3도, 함흥 4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 해산은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는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 쪽만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 3m로 서해상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대본의 영광의 대상들입니다. HLS 환경의 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제품들이 저 북한에 전해지는 그날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앞당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창업팀의 성과를 발표하고 또 투자와 사업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계속 확대하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 지연을 두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고요.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소식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라고 명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성명을 내고 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계속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군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막바지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제시한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성탄절인 25일에 우크라이나 몇몇 도시에 있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계속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5일에 그 러시아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공격 시점을 성탄절로 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력 복구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화 협상을 언급했다고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지속하는 평화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러시아와 주변 나라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휴전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길이라면서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키려고 그런 취약한 휴전을 이용하지 않을까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휴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있었죠.
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휴전 협상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지난달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영토 양보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는 야망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이 또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22일에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내년 1월에 출범할 트럼프 정부와 접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최근에 우크라이나 특사를 내정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을 내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켈로그 내정자가 내년 2025년 1월 초에 우크라이나와 다른 몇몇 유럽 나라의 수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26일 전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켈로그 내정자를 포함해 트럼프 정부가 분쟁의 근본 원인에 관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을 살해하려던 우크라이나 계획이 무산됐다는 러시아 쪽의 발표가 있는데 이 내용 볼까요?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6일 성명을 내고 모스크바에서 폭탄을 이용해 고위급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해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몇몇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FSB는 우크라이나가 휴대용 충전지나 문서철로 위장한 폭탄을 쓰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체포가 됐군요.
네. FSB는 공격 준비에 관여한 러시아 국적자 4명을 구금했다고 전했는데요. FSB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이들을 포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고위급 장성 암살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지난 17일 러시아 핵생화학무기 방위부대 사령관인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을 살해했습니다.
네.
키릴로프 사령관은 아파트 건물 바깥에서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SBU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키릴로프 중장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로이터통신에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를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서로를 비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25일 양측이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25일 성명에서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인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사람들을 교환하는 협상이 진지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주장을 신속하게 반박했습니다. 합의에 있어 새로운 장애물을 만든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 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어디서 열린 겁니까?
네, 지난 며칠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이 중재하는 간접 협상인데요.
네.
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합의 를 촉구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은 인질들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행정부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헤르조그 대통령뿐 아니라 인질 가족들도 합의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었죠?
맞습니다. 이 성탄절인 25일에도 몇몇 인질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합의를 성사하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샤론 샤라비 씨는 이제 그들을 데려올 시간이다. 네타냐후 당신에게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샤라비 씨의 두 남자 형제가 납치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스라엘군은 인질 251명 중에 사망자 34명을 포함해서 96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 다른 무장조직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할 때 끌려갔는데요. 당시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45,300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인데요.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가자 지구 내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됐고요.
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다수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20명이 사망했다고 구조대원들이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5일 공격이 반군을 목표물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하마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군사작전 계속해오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한 하마스가 부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와의 회견에서 나는 하마스를 제거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모두 가자 지구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해오고 있죠?
네, 가자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가 하마스가 협상에서 내세운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회견에서 그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25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안보 문제들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에 주재할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차기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로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 씨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브레라 씨가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 카브레라 씨를 주 파나마 대사로 지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카브레라 씨를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위한 맹렬한 전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만큼 라틴 아메리카 정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그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표하기 위해 훌륭하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대사 지명이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보수단체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데 부과하는 통행료는 완전히 바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나마 정부가 물리는 통행료가 터무니없고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 파나마 대사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카브레라 지명자는 쿠바 망명자의 아들로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커미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라는 곳의 군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확고한 트럼프 충성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운동 플로리다주 지역국장을 지냈고요.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플로리다주를 담당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돕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대사 지명자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미국이 되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파나마의 운하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풍자적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미국이 운하 보수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게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말할 것이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에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77년까지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후 미국과 파나마가 같이 운하를 관리하다가 1999년에 파나마가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이 통제권 환수를 시도했는데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1914년에 처음 개통했는데요. 운하를 완공하면서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운하 건설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사자인 파나마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호세 라울 몰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인접 지역의 모든 곳이 모든 제곱미터가 파나마에 속해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발언에 대해서도 운하 행정에 있어 중국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또 26일에는 파나마 운하에 중국 군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25일에 올린 그 장문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파나마만 언급한 건 아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갈등을 겪는 캐나다와 앞서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조롱 섞인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또다시 부르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반복했고요.
네네.
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중국의 경제 전망을 조정했다고요?
네, 세계은행이 26일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수치 보겠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024년의 전망치는 지난 6월에 내놓은 예측치 4.8%에서 0.1%포인트가 올라간 4.9%로 조정됐고요.
네.
2025년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주춤하긴 하지만 기존 전망치였던 보다 0.4%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전망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어떤 겁니까? 네,
세계은행은 중국의 단기 수출 강세와 최근 정부의 정책 완화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유동성 지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 지원 등의 이 구제 대책이 포함됩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이 올해 그 경제 회복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중국 경제가 4.8%라는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소비자 수요 감소와 소비자 신뢰도 약화, 지방정부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은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내놓은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한 그 제언 어떤 겁니까?
네, 세계은행의 마라 워릭 중국 몽골 책임자는 단기 성장 지원과 장기적인 구조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워릭 책임자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시장과 가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정명령 두 건을 발동했습니다. 바로 원자폭탄 제작으로 이어지는 기관의 설치, 그리고 당시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 두 대통령 명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That bomb. 1945년 8월 6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전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기원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1941년 6월 28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880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실 안에 과학연구개발실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 부서의 기능과 임무를 정의했습니다. 행정명령 8807호가 발동되고 몇 달 뒤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승인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명령으로 신설된 과학연구개발실의 자금이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대규모 극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됐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13만 명 이상의 인원과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돈인 2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끌어냈습니다.
December 7,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몇 달 뒤인 이듬해 2월 19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전쟁부 장관에게 지역 내 모든 민간인을 소개할 수 있는 군사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서부 해안 지역 같은 군사구역이나 인근에 살던 12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로 사는 곳을 떠나 수용소격인 이주센터에 수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륙의 외딴 곳에 만든 이주센터 10곳에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이들 수용소는 1946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88년 민간 자유법을 통과시켜 잘못을 사과하고 당시 수용됐던 사람들에게 각각 2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명령 8807호와 9066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의 아산 나눔 재단이 운영하는 탈북 청년 장업 지원 프로그램 아산 상회의 6기 데모데이가 최근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렸습니다. 장업 교육을 거친 10개의 탈북 청년 장업팀이 성과를 발표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드 대표 오광명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계 숫자 때문입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그리고 국내 외국인 250만 명, 한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외국인 3,200만 명.
아산상회 6기 탈북 청년 창업팀 가운데 AI 기반 한국어 맞춤법 교정 플랫폼을 개발한 아드의 오광명 대표가 데모데이 무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이나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인데요. 7개월간의 인큐베이팅, 즉 육성 과정을 마친 탈북 창업팀들의 발표가 이어졌고요. 10개 팀에 대한 시상까지 이뤄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준비하며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썼을까요?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의 얘기 들어봅니다.
우선은 데모데이라는 게 이 창업팀들의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을 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데모데이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200%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자신감 넘치고 또 본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처음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딱 두 마디 하고 딱 멈추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 데모데이 때는 정말 청산 유수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내가 이 팀들의 성장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탈북 창업팀들만큼이나 긴장한 한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아산상회 6기의 인큐베이터,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자로 활동한 YN아처의 이선미 이사입니다. 먼저 이선미 이사는 그동안 탈북 창업팀에 어떤 지원을 해줬을까요?
다 기업들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아이템들이 각자 달라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지금 9년째 된 엑셀러레이터로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HLS 한경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기존에 투자했던 아이템이 비슷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들, 그 다음에 그 팀이 잘 나갔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분석하면서 네트워킹 도와드리고 만들고 오늘 보셨던 장표들도 같이 맨 처음부터 만들기도 해보고 그것들을 디자인 잘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는 것까지 발표하시는 것까지 이런 모든 창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도와드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넓혀가고 또 다지는 부분에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과정 중에 변화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창업가들이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 되게 협소하세요. 그러니까 즉 아는 사람이 딱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기존에 저희가 보육하고 있었던 팀을 막 소개시켜준다든지 본인들이 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들을 이 창업팀들에게 소개해주고 전수해주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응원해주는 그런 활동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멘탈 케어도 좀 해드렸어요. 막 팀들이랑 와해가 있다든지 외부에 있는 요소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를 좀 설명해드리고 밤에나 낮에나 주말에나 이렇게 같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저는 대표님을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인지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처음에는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전화도 드리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본인의 이제 마음에 있는 말까지 다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계속 도전하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정 플랫폼을 개발한 아드의 오광명 대표 또한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장표부터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이 위해서 좀 중간에 많은 그 발표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제 사업을 좀 더 정비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앱처럼 빌드 다운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크롬 엑스텐션에서 추가만 하면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조차도 메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은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쓰였던 거는 일단은 베타 버전을 발표 당일에 우리 서비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해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품이 나와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잡은 목표였고요. 다행히도 좀 오늘 또 시연 영상 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고
데모데이 발표를 마친 오 대표는 후련한 마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며 아드의 목표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말 긴장 많이 됐고요. 밤샜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 들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 좀 들었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자신감 좀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 출신 최초 유니콘 회사를 만든 건 저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제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외국인이든 다양한 한국어 기준으로 소통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기 생각을 잘 나눌 수 있게끔 그거를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부여에서 이 토마토를 가공하는 전문업체인 더 웰시아의 김명희 대표는 회사 소개와 함께 아산상회를 통해 변화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웰시아는 토마토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토마토만 가공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토마토를 어떻게 손실 안 되고 통째로 다 고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함으로써 칼날 공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타사는 껍질과 씨를 30% 이상을 버려요. 근데 저희는 다 먹을 수 있게 미세하게 곱게 갈아내는 방식을 채택했고 저온에서 가공함으로써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변화는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위로와 자신감을 받았기 때문에 늘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더 냈고요. 마케팅에 약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왔는데 이제 마케팅을 많이 배웠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회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전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일일 생산량이 2톤인데 2025년에는 5톤의 능력을 가져서 1년 매출을 67억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2026년에는 토마토 수프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가쁘게 앞만 보고 지내왔지만 제가 탈북민인 것만큼 지금 현재 일용직 3명 근로자가 있어요. 탈북민. 이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부여와 인근 지역에 있는 탈북민과 그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00명은 넋구리 넘여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업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기술개발 스타트업인 대준모터스의 고건 대표는 아산 상회를 통해 체계적인 회사 시스템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더불어 창업을 꿈꾸는 탈북민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한 11년 넘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되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물론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여기서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사실인 거고 저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이 분명히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끝까지 좀 버텨내고 꾸준하게 이어가면 언젠가는 진짜 거기서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에서 대상의 영예는 빅데이터 기반 생분해 속도 조절 멀칭 필름을 선보인 HLS 환경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산상회 6기 데모데이 영광의 대상팀입니다. HLS 환경이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혜 대표는 울컥하며 이 대상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저희보다 너무 훌륭하신 팀들이 많아서 저는 대상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적처럼 대상을 받게 되니까 정신이 아찔하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현장에 올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못 올 뻔했는데 대상을 받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렸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만든 제품들이 저 북한에 전해지는 그날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앞당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농가들에 제가 생산한 멀칭 필름을 공급했을 때 행복해 하시는 농민들의 그 표정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저에게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격려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또는 버텨요. Hang in there. Hang, H-A-N-G, 매달리다. There, T-H-E-R-E, 거기에. Hang in there, hanging there. 잘 매달려 있어요. 힘들지만 버텨요. Hang in ther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나온 Just keep swimming 이라는 말로도 버티라는 표현,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ta do?
I don't wanna know what you gotta do.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swimming, swimming. What do? We swim, swim.
When life gets you down, you know what you got to do?
인생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I don't want to know what you got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Just keep swimming.
그냥 헤엄치는 겁니다. 계속 수영하세요. 도리가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Just keep swimming. 계속 헤엄치세요.
With these words, Dory is telling her friend that he should not give up.
도리가 친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Just keep swimming. 계속 헤엄치세요.
The expression may come from a children's film, but its meaning is not childish.
이 표현은 어린이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 뜻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And even if someone has not seen the film Finding Nemo, they most likely will know what you mean when you say it.
니모를 찾아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당신이 just keep swimming이라는 말을 하면 그 뜻을 알아들을 겁니다.
If you keep swimming, you will not drown.
만약 당신이 계속 헤엄을 치면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격려하는 말로 third time's the charm. 3세 번만의 행운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주여스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아직도 에이미와 연락이 안 됐나요?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아직요. 두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갔어요.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정말요?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3세 번만에 행운이 있을 겁니다.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당신이 말했듯 3세 번만에 행운이 있길 바래요. 유비의 삼고초리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세 번째인 3세 번만에 행운이 있다.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3세 번만에 행운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The third time's the charm 이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get a hold of Amy yet?
Not yet. I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the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4년 동안 나토는 수십 년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과 강화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bigger, it's stronger, it's better resourced to meet the challenges ahead. We have a new NATO strategic concept.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더 크고 더 강력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개념은 러시아를 나토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초국가적인 도전, 그리고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 테러리즘 등 우리가 대처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0년에 9개의 나토 동맹국이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3개국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는 미래에 대비해서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alliance itself has strengthened our defense and deterrence capacity. We've doubled our presence on the eastern flank. We've updated our
블링컨 장관은 나토 그 자체가 우리의 방어와 억제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쪽 측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속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투자는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단합과 결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1,58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coordinating to ensure that Ukraine has the money, the munitions, and the mobilized forces to fight as necessary through next year or to be able to negotiate but from a position of strength.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내년까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군수품, 동원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창설의 기본 이념인 대서양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came together after two world wars as part of a series of institutions that were built to try to ensure that we never had another global conflagration.
블링컨 장관은 나토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후에 우리가 다시는 세계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강력한 나토는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 더 복잡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연합, 그리고 우리 국민이 더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